하루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6월 11일에 목요일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문득 지나가다가 어느 담벼락에 예쁘게 매달려 있는 담쟁이 넝쿨을 봤어요. 상큼한 초록 잎사귀들이 서로 너무 사이좋게 붙어있는 게 진짜 귀엽고 싱그럽더라고요. 조금 더 가니까 진짜 작은 들꽃들이 또 피어있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제가 좀 가까이 다가가서 잠시 들여다봤는데요. 그 작은 꽃들은 또 너무 섬세하고 예쁜 거 있죠. 정말 오랜만에 담쟁이 넝쿨, 조그만 들꽃들을 눈 마주치면서 자세히 봤는데요. 너무 작아서 화려하지 않아서 더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작은 들꽃 하나, 담쟁이 넝쿨 하나 찬찬히 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든지요. 주위에 가까이에 늘 있지만 눈길이나 마음 주지 못하고 지나치는 예쁘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가족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도 싶은데요. 가깝고 작고 예쁘고 소중한 것들 매일 조금씩만 더 눈길 주고 마음 주고 신경 써주며 살자. 그래서 다 같이 조금 더 행복해지자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지금 북한은 코너 대신 뉴스체크 코너가 함께하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현장 24시 코너에서는 국민통일방송 기자들이 발로 뛰어 취재해온 생생한 기획 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샘 브라운백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현지 시간 10일 종교자유 문제에 있어 북한은 갈 길이 멀다며 정상국가처럼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날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간에 맞춘 요약 보고에서 북한은 종교적 박해의 영역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지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하길 요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앙을 가졌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2020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탈북자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3월에서 5월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한 명도 없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국무부 난민 입국 통계를 토대로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국경 차단 조치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220명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규모는 지난 2008년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완치자가 일주일 새 6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완치자 1만 600여 명 중에서 75명이 혈장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GC 녹십자가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을 원료로 하는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혈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3일 12명에 불과했던 혈장 공여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0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미누스 1.2%, 2차 확산 시 미누스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효율적 방역 조치로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다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 올해 경기 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부터 제한적인 수준에서 외국인 입국을 다시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유럽연합 외교안보 담당 고위 대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역외 국경을 서서히 개방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결정은 회원국들에 달렸지만 내달부터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해제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3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 제안에 따라 30일간 제3국 국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1일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조직위원회가 IOC 온라인 이사회에서 참가자 감축 요청, 개폐회식 개최 재검토 등 대회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본 원칙을 보고했으며 IOC가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직위는 연기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해 일본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민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북전단이 과연 무엇인지, 남북한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할 사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수 기자님 먼저 최근 상황부터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일이었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네.
이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그리고 남한 당국의 대응을 비난을 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했고요.
예.
이후에 북한 내에서 뭐 각종 시위가 벌어지면서 뭐 탈북민 뭐 협박도 했고 대북전단 살포 비난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관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 북한에서 청와대 직통 통신망 그리고 모든 남북 간 통신 연락 통로를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9일 밝혔고요. 다음 날 10일 통일부에서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이 탈북자 단체 두 곳의 대표를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대북 전단이 남북 관계에 뜨거운 문제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북 전단이 사실 하루 이틀 날아간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언제부터 날리기 시작한 건가요?
오래됐는데요. 사실 네. 2004년을 전으로, 그러니까 2004년 전에는 한국 정부 주도로 전단이 날아갔고,
예.
2004년 이후에는 이제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남과 북이 오랫동안 체제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일종의 심리전을 해왔던 역사를 좀 네. 살펴봐야 합니다. 남북한 모두 삐라 그리고 방송을 서로에게 보내오면서 심리전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서도 네. 아마 이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서로 그 큰 확성기로 방송하는 걸 네. 다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방송에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단에서도 그런 걸 다 예. 뺐어요. 그런데 북한은 대남 심리전을 유지를 하다가 2003년 7월에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었는데 네. 상호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먼저 이런 요구를 네, 했군요.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뭔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대남 비방 방송이 국외 소리 방송이라고 있어요.
예.
이걸 2003년 8월에 중단하니까 너네도 중단하라. 이런 제안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남북이 뭐 협상을 해서 2004년 6월에 남북 장성급 회담 2차 회담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서로 그러면 상호 비방하는 뭐 선전물 방송 모든 걸 중단을 하자. 남측이 이 합의를 지키면서 그때부터 뭐 대북 방송이나 네. 삐라 같은 이런 게 다 중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는 뭐 좀 정부 주도는 멈추고 민간 그렇죠. 주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그 당시로 잠깐 돌아가서 북한은 왜 그때 상호 비방 방송 중단을 요구를 했을까요?
이게 복합적인 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일단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기점으로 한국 정부는 사실상 심리전을 중단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어느 정도였냐면 국정원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하는 해적 방송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되게 유화적인 표현을 써서 원래 방송하던 사람들이 반발해서 나온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태인데
네.
북한이 왜 그러면 이 무렵에 심리전 방송 중단을 요청했냐. 북한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남한의 방송 자체가 부담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한의 그 격차가 확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그 재미없는 심리전 방송을 해도
우리는 별로 네. 반응을 안 하니까.
그렇죠. 재미도 네. 없고 듣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네.
그런데 남한의 뭐 날씨, 노래 이런 방송이 북한 주민들 그리고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방송할 때 엄청난 영향을 준 걸로
네.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심리전 방송의 힘의 기울기가 남측이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심리전 방송 중단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고
네.
실제로 북한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합의하자는 한국의 요청을 수용을 하면서 이 2004년에 남북 뭐 심리전 방송 중단을 합의를 본 겁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그 이후에 남북한 합의를 잘 지켜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그렇다면 지켰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그러니까 사이버 그 공간으로
네.
대남 심리전을 옮겨가고요. 그리고 2004년 서로 중단하기로 했던 방송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평양 방송이라는 걸 남쪽으로 쏘면서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예.
서해에서의 우발적 뭐 충돌 방지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2010년에 뭐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폭격 사건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2004년 전까지는 한국 정부 주도로 대북 방송이나 전단을 보냈고 자, 그 이후에는 민간에서 주도를 했는데요.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2004년에 남북한이 서로 뭐 북한 측에서는 상호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상호 비방이 아니라 뭐 외부 정보, 뉴스, 날씨 이런 걸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뭔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뭐 선전물 이런 걸 중단을 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단체나 탈북민 단체에서는 분명히 이 북한 주민을 위한 어떤 콘텐츠 정보 이런 게 필요한데
예.
이거 중단해버리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이나
네.
또 외부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럼 우리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차례로 민간 대북 방송이 생겼고 일종의 대북 전단도 북한 내에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네.
활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국에선 민간의 활동을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 개인의 모든 정치적 행위들이 통제가 가능한데
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 법이나
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뭐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표현 방식이나 내용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엄중한 문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 남북한의 체제 차이를 인정을 하고 대북 전단을 이유로 탈북민을 협박하거나 한국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중간에서 좀 잘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들에겐 대략 다 칼군무라는 수식어가 붙긴 하는데요. 이게 칼처럼 딱딱 맞춰서 여러 명의 멤버들이 기가 막히게 똑같이 춤을 잘 춘다고 해서 칼군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칼군무로 유명한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여겨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칼군무 하면 인피니트 뭐 이렇게 말이죠. 자, 이 그룹도 방탄소년단처럼 미국의 빌보드에서도 굉장히 인정하는 그룹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칼군무도 기가 막힌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대표곡 한번 들어보시죠. 내꺼 하자. 네, 노래 제목도 참 귀엽죠. 현장 24시 국민통일방송의 기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태우 기자와 이정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네. 북한 주민들, 이른바 탈북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 3천여 명씩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증가폭이 조금 줄기는 했으나 동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3만 3,500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꽤 많은 수네요.
네네.
네.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에 온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 살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한국 정부는 어떤 제도와 기관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북한에 오신 분들 종종 만나볼 수 있어서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돕고 있다는 거죠?
네, 정착 지원 제도라고 있는데요.
네.
한국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면 초기 정착금 지급 제도, 취업지원제도, 또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주거지원제도 등 다양한데요.
예.
전태우 기자와 제가 이 중에서 초기 정착금 지원제도, 주거지원제도, 또 거주지 보호제도, 또 도우미 제도 등 이 네 가지 제도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네, 뭐 굉장히 뭐 저도 지원이 있다고는 알았는데 상세히는 모르고 있던 터라 오늘 한번 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착금 지원 제도는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오는 북한 주민들 경우 대부분 빈손으로 오잖아요.
네, 얼마나 막막할까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새로운 네. 삶을 시작하는 걸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정착 지원금에는 기본금과 장려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금은 탈북민 모두에게 지급되는데요. 1인 세대 기준 800만 원의 생활비와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포함해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달러로 계산하면 총 2만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걸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정철 기자도 탈북민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금으로 어떤 걸 하셨나요?
일단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난 뒤 처음 한국 사회에 나오면 그 배정받은 집 빼고는 정말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습니다.
네, 가구도 없나요?
네네.
아,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엄마와 같이 처음 집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네.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진짜 모든 걸 또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합의해가지고 네, 기본금 가지고 뭐 세탁기나 뭐 냉장고 또 밥솥화 같은
네. 네,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네. 1인 세대 기준이니까 어머님 받으시고 정철 기자
네, 받고,
받으시고
네,
이렇게 따로 받으신 거죠?
네.
자,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절실한 지원금이었던 것 같은데 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착지원금에서 장려금 항목은 다양하게 네.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직업훈련 장려금은 직업을 얻기 위해 훈련 과정에만 참가해도 돈을 주는 거죠. 총 240만 원 정도 주는데 $2,00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직업을 얻기 위한 훈련의 과정에도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 것 같은데 이 자격취득 장려금이라는 건 또 뭔가요?
네, 이 장려금은 네. 자격증을 취득하면 받게 되는 지원금인데요.
네.
직업을 가지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커피숍에서 커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하고
네.
또 회사나 공장에서 사무직 일을 한다면 보통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네.
저도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때
네.
그 컴퓨터 문서 작성 능력을 검증해주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걸 따니까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딴 것도 기쁜데 또 돈까지 받는다는 진짜 뭐 일석이조 같은 지원 제도죠.
아, 그런 제도 뭔지 부러워집니다. 저도 자격증 그거 땄거든요, 워드.
네.
근데 저는 힘들고 이제 그날 혼자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자, 아직 취업 장려금이 남았죠. 그건 어떤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장려금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금액 자체가 1,500만 원, 만 달러를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거의 정차 기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정착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본 정착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추가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장사를 한다거나
네.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게 주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취업이 중요하죠.
사실 취업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이게 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취업 장려금에서 보완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장려금 제도도
네.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는 탈북민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예.
직업을 갖고 한 회사에서 1년을 일하면요. 5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250만 원이 지급되고요. 1년을 넘어 2년 차가 되는 경우에는 600만 원, 3년 차에는 6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한도가 있네요.
네, 일단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총 1,800만 원, 약 2만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보호 대상 기간이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하나원에 확인해 봤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네, 보호기간 5년 내에 3년까지예요. 그래서
네네.
한 회사에서 3년을 다니셨을 경우에 1년차 550, 2년차 600, 3년차 6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게 보호기간 종료 전에 다 돼야 돼요.
네, 저도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 솔직히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을 하자마자 기관을 통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아쉽게도 저는 한국 정착 생활 13년 차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못했고요.
아쉽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올 예정인 분들 또는 막 한국에 온 분들께서는 보호기간 5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3년 차시니까 또 다른 분들께 드리는 게.
네. 저도 같은 네. 마음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을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취업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에 이 5년이라는 게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탈북민들이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왔을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5년 안에 직업을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예.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한 탈북민의 회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 11월 달 북한 양강도에서 네,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왔습니다. 그 취업 장려금 한 2년치를 받았는데요.
네네.
네, 그때 아마 1년에 550만 원씩.
네네.
그래서 2년치에서 1,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문제는 탈북민이 금방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직장에 바로 취업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기간을 뭐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기간 시작을 달래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한국에서도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탈북민한테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탈북민에게 주는 초기 정착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으로 주거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주거지원제도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식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이 주, 그러니까 이 살 곳을 마련한다는 것은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이 또한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정말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통일부는 이 초기 정착금과 함께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는데요.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본 탈북민의 이야기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탈북을 했어요. 2017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정착했고 그리고 제가 48이요. 지금은 건설일용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본인이 원하는 지방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예, 보내서 그 임대주택이 그냥 바로 나와요. 저희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2010년에 탈북을 해서 2017년에 한국에 정착하신 40대 후반의 탈북민인데요. 살고 싶은 지방이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줘서 국가가 거기에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하네요.
네, 근데 왠지 서울이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철 기자는 어느 지역 선택하셨나요?
아, 일단 저는 엄마의 결정을 따랐는데요. 네. 저희가 그 결정할 때 정말 서울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 그 평양에서 수도에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네. 한국에서 서울 가고 싶다 했었는데 그때 하도 탈북민 분들께서 다들 네. 서울 가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는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갔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뭔가 혜택이 많아서 저도 서울에 살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서울 지역을 선호하시는 네. 게 아닌가 한데 자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할까요?
네, 통일부에 따르면요. 네. 이 거주지역 결정 시 우선적으로 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네.
방금처럼 이제 정철 기자처럼 다들 그렇게 선호하는 것이 똑같고 그러면
그렇죠.
네, 좀 차순위 지역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도 네. 합니다.
그런 주거지원제도가 도움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 앞서 말한 초기 정착금에는 주거지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 원, 약 13,000달러로 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네, 이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탈북민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죠. 초기 정착금 대부분이 그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우선은 자기 살 집이 있다는 게 그냥 자기 집처럼 살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살고 또 그 나머지 돈은 이 분기별로 나눠서 통장에 꼭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한꺼번에 줬으면 또 그냥 바로 써버리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생활이 많이 보탬이 되었어요.
네, 이 주거지원금으로 주어지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비롯해서 나머지 정착금은 분기별로 또 생활비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주거지원 혜택은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은 혹시 못 받는 건가요?
그 기존에는 네. 주거지원 혜택은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 한해서만 됐는데요.
예.
2019년부터는 좀 제도가 바뀌어서
네.
기존의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 이외에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됐던 탈북민과
네.
또 한국에 입국하고 3년 경과 후에 이 보호 신청을 한 대상자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서 전입을 하고 나면 또 어떤 제도가 기다리고 있나요?
지역에 전입한 탈북민은요.
네.
보호 담당관과 이 정착 도우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초창기에 탈북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겪는 어려움들을
네.
좀 환경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분들을 예. 그래서 좀 탈북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네, 보호 담당관이 있고 정착 도우미가 있고 이 두 분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이 보호 담당관에도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뭐 거주지 보호 담당관, 취업 보호 담당관, 신변 보호 담당관이 있는데요. 신변 보호 담당관의 경우는 좀 경찰관들입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좀 이분들이 좀 탈북민에 대한 신변 보호
네.
그리고 탈북민의 범죄 예방 그리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정착 도우미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아.
네. 각 지역 협의회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주러 온 분들이고요.
네.
좀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지역 사회를 안내하고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남한 생활 정착에 있어서 이분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탈북민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착 도우미분도 되게 관심도 많이 돌려주시고 예, 건의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네. 보호관님도 항상 전화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나누고 예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다 뭐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겠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보호관님들이 학교를 그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다녀보니까 학교가 되게 좋더라 뭐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항상 고마운 마음이에요.
네,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한 정책 중에 이 초기 정착금과 주거지에 대한 정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곧바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좀 중국이나 제3국 이런 데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이렇게 남한에 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면 일단 내가 좀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한국에서는 이런 탈북민들을 위한 정착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구나. 저는 취재를 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탈북민 정책 중에 취업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책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잘 마련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탈북민들이 이런 제도에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두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밥 혹시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북한에도 남한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김밥이 있는 거는 맞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남한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김밥들이 많이 있고요. 다 너무 맛있습니다. 소풍 갈 때 꼭 싸가는 게 김밥이기도 하고요. 북한의 학생들이 소풍 갈 때 반드시 싸가는 건 뭔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네요. 제가 오늘 점심에 이 매콤한 청양고추에 멸치도 함께 말은 멸주김밥을 먹고 왔는데 자, 한국에선 이 멸치고추김밥을 줄여서 멸주김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시간에 야식 생각들 많이 나게 해드려 죄송하네요. 더 자두의 맛있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밥.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달 말에 제가 양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중국 정부가 내년 공산당 창당 100년을 앞두고 올해까지 샤오캉사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샤오캉사회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인데요.
예.
최근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인민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샤오캉 사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중국 사회가 이 샤오캉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캉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말인가요?
네, 육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소란하던 세태가 다소 안정 된 상태를 뜻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덩샤오핑이 이제 국민의 생활 수준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 붙여서요.
예.
중국의 국내 총생산을 1980년에 두 배로 끌어올려 의식주가 해결된 생활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20세기 말까지 국내 총생산을 다시 두 배로 성장시켜서 샤오캉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중반에는 중진국 수준에 진입해서 국가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죠.
네, 그럼 이 샤오캉 사회라는 게 결국 덩샤오핑 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는 역사적 임무 뭐 이런 사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덩샤오핑의 후계자인 장쩌민 역시 2002년 중국이 샤오캉 사회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고요. 다시 2020년까지 도달할 목표로 전면적 샤오캉 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예.
이 전면적이라는 말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누적 시작된 지역적, 계층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요, 이 샤오캉 사회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달성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이 샤오캉 사회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대다수의 국민이 육체노동이 아닌 업무에 종사하며 월급만으로 풍요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계층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모두 중간 수준의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
중국 정부가 제시한 샤오캉 사회의 객관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이 객관적 기준이란 건 어떤 건가요?
1인당 GDP가 3,000달러 이상이고요.
네.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8,000위안. 여기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개인이 번 돈 중에서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농촌 가구의 1인당 순소득이 8,000위안이고요. 엥겔지수는 40% 이하라고 합니다.
네, 이 엥겔지수라는 거는 생계비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엥겔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엥겔지수는 가계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비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요.
네.
네, 40%면 중위층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기준으로는요. 1인당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도시화율은 50% 이상, 또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 20% 이상, 대학 입학률 20% 이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8명, 최저 생활 보장률 95% 이상입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샤오캉 사회의 기준이죠.
네, 굉장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뭐 이대로면은 정말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려면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중국 국내 총 생산이 2010년의 두 배에 이르면 샤오캉 사회가 수치적으로 완성된 거라고 했습니다.
네.
2010년 중국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요.
예.
5조 3천억 달러의 국내 총 생산을 기록했는데요. 이 두 배에 이르려면 올해는 5.6%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또 코로나 사태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1분기 성장은 미누스 6.8%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가고 있지만
예.
아무리 잘해야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3에서 3.5%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3% 성장이면 그나마 양호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게 양호하다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 임무로 생각하는 이 샤오캉 사회 달성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예.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엔 월 수입 천위안 이하가 6억 명이나 된다.
예.
천위안으론 중등 도시에서 월세 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커창 총리는요. 현재 실업과 특수곤란 상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 해 6천만 명이나 된다면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40% 정도가 아직도 빈곤한 농촌에 살면서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실제 베이징 사범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월 수입 2천위안 이하 인구가 9억 6,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시 주석은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1인자인 시 주석은 리커창 총리와는 입장이 좀 다른데요.
네.
지난 1일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에 시 주석이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 주석이요.
예.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달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증거로 중국의 2018년 경제 총량이 중등국가의 선두에 있고 또 2017년 도시아 비율을 보면 60%에 근접해 있어서 네. 중등 국가의 52%를 넘어섰다고 하죠.
예.
또 연수입이 10만에서 50만 위안이 넘는 사람이 4억 명이나 된다. 그래서 네. 세계 최대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려는 리커창 총리 그리고 중국의 발전된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중국 사회가 어떻게 샤오캉 사회를 완성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CGN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훨씬 쉽고 좋다.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또 뭐든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느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결국엔 더 좋은 해답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Put our heads together. Heads, 머리를 뜻하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Put은 놓다, heads는 머리. 머리를 함께 놓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야, 우리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이 말은요. Hey, let's put our heads toge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뜻으로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함께 더 잘 해결하고 싶을 때 쓰면 좋은 말이니까요. 잘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12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와 황해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6도, 해산 10도, 강계 15도, 청진 16도, 함흥 17도, 평양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해주 18도, 원산 19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23도, 해주 원산 26도, 청진 27도, 신의주 개성 함흥 해산 28도, 평양 강계 사리원 30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7% 상승한 39.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 하락한 1,72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5.6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방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솔직히 한국에 살면서 저부터도 그렇고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인정이다. 정말 빠르고 정확하고 방대하게 진짜 열심히 잘들 한다 하면서 늘 당국과 의료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봉쇄나 비정상적인 차단, 강요 이런 거 전혀 없이도 코로나19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의 교과서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감염이 하루에 몇십 명씩은 계속 생겨서 다들 고민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경우에 비교해 보니까 명암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요즘에 봉쇄 조치를 다소 완화했다가 미국을 비롯해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격화하고 있다는데요. 검사 자체를 한국만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27만 6,583명,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도요. 이 하루 신규 확진자만 4,000명대에서 5,000명을 넘기도 한다고 하고요. 유럽 이런 데서도 여전히 상황은 안 좋죠. 자, 미국의 경우는요. 경제 재가동과 대규모 시위, 사람들의 이동 접촉이 활발해진 가운데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등 4개 주에서 이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니 아 정말 걱정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는 곳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지구촌 시대에 우리만 끝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 모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더 힘찬 하루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려야 할 텐데요.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나 향기가 있다고도 하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인들만의 향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좋은 비누나 샴푸, 향수 뭐 이런 걸 써서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인들 고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게 살짝 서양인들에게는 옅은 꽃향기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뭐 마늘 많이 먹는 한국 사람들한테서는 마늘 냄새 난다 이런 말도 예전엔 많이 했었지만요. 정작 우리는 알 수 없는 옅은 꽃향기의 정체는 뭘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아마 우리랑 같은 민족인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서양인들은 그런 향기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삶과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긴 제목의 노래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린 내일 또 만나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